저는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456번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부터 62년 전에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16살 때에 일사 후퇴 소개령이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영월에서 피난을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천으로 나와서 중념제를 넘든지 아니면은 충주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미 중념제는 공산군 빨치산이 와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에서 충주 쪽으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충주에 나가다 한간에 갔더니 8사단 16년대 일대대 수색대 군인들이 거기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피난집을 어머니, 아버지, 형님 네 사람이 짊어지고 피난을 가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야, 이렇게 피난을 가서 언제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증조할머니 95 잡수신 증조할머니와 72살 되신 할아버지와 막내 고모 세 사람 식구를 놔두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옮기게 모실 수 없으니까 네 식구만이 이제 피난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쪽에가 일사 후퇴니까 겨울철이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피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침 그 수색대 남중사라고 하는 분이 군대를 가자는 거예요. 기회는 왔다. 그리고 군인을 따라갔습니다. 남쪽으로 빨리 피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어머니, 아버지는 극구 말리죠. 밤새껏 와서 제 머리맡에 와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저는 가야 된다고. 그리고 갔어요. 군인을 따라서 다음날 이제 출발하는데 어랍쇼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천, 원주, 행성, 홍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천에 들어가니까 꽝꽝 하는 소리가 나고 다다다다다닥 하는 전방에 콩 벗는 소리가 그때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전쟁터예요. 와, 이건 내가 잘못 왔구나. 이미 던져진 주사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을 따라서 최전방 홍천 전투에서 보기 좋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방에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중공군이 나와가지고 피리를 밤에 부는데 달밤에 고한데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요. 와, 그건 또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전쟁할 의사가 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중공군의 전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951년 2월 12일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카이카이다 릴레, 카이카이다 릴레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와. 그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홍천에서 춘천, 춘천에서 화천, 화천에서 금화에 올라갔어요. 금화에 올라가니까 이제 인민군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인민군에게 넘겨주는데 인민군 제1성이 뭐라고 하는 거니 동무들 잘 와시다. 우리나라, 우리 공화국은 지상낙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지상낙원이랍니다. 우리 군대는 때리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인민군은 안 때리는구나. 세 번째는 우리는 거지가 없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 나라는 거지가 없는 나라구나. 그리고서 이제 끌려서 어딜 가는 거 아니 황해도 곡산을 걸쳐서 강동 탄광에 갔습니다. 그 탄광 굴에 들어가서 주는 건 옥수수 삶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맨손에 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인민군 비행장 복구대라고 하는 대로 편성이 된 거예요. 포로 수용소를 넣는 게 아니고 포로들을 데려다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일하는 것이 대동강 강면에 가서 자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미림 비행장, 지금은 미림 비행장이 없어졌습니다. 미림 비행장을 닦아야 되는데 미림 비행장에 그때만 해도 거기에는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쳐서 제트 엔진을 뜨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콘크리트를 치려고 하니까 콘크리트를 비벼서 넣으려고 하니까 자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동강에다 풀어가지고 대동강 강면에서 그 콘크리트에 적당한 자갈을 긁어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낮에 이제 포로들이 긁어 모아서 기차 그 이렇게 곱배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실어 놓으면 밤에 미림 비행기를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루는 비행기가 와서 공습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 강변으로부터 이 밑에 강변까지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점심을 먹고 그 기차 이렇게 곱배라고 하면 그걸 밑에 앉아서 레일을 깔고 앉아 점심을 여덟 사람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쌕쌕이라고 하는 것 호주 쌕쌕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죠. 이 비행기가 와서 저 위에서부터 폭격을 하는데 갑자기 박성호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거 보니까 중대장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앉아있지 말고 빨리 넌 나와. 저 위에 가서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을 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폭격하는 이 마당에 나를 왜 불러내. 그러면서는 그래도 그 명령이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가서 확인하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은 없답니다. 막 내려와서 다시 원대에 있던 위치로 중간쯤 오는데 비행기가 공중에서 휙 돌더니 그냥 부르르르 하면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제가 앉은 다리 여덟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타나일로 들어가서 즉사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넓적다리와 종아리가 이 타나리 맞았는데 그냥 으스러졌어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또 한 사람 부상당하고 그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 그린 거예요. 처음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 부상 심하게 당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 죽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야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게 누가 이렇게 배후에서 지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미림 비행장에 이제 자갈을 치는 걸 그만두고 다시 황주 비행장을 내려와 가지고 황주 비행장을 또 복구를 하고 다시 걸어서 올라가서 순안 비행장. 지금 그때 당시는 순안이 비행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논이지요. 평양 근교에 순안 비행장 그거 닦고 다 닦지는 않고 처음 시작을 하다가 다시 안주로 또 올라갔어요. 안주에 올라가는데 안주에 가가지고 무슨 또 일이 있는 거 하면은 폭탄을 2km 그 비행장 활주로에 시한 폭탄을 그냥 주르륵 던진 거예요. 내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10분 후에 터지는 것도 있고 1시간 후에 터지는 것도 있고 하루 있다가 터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터진 뒤에 그것을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메꾸는 거예요. 그걸 메꾸는데 이게 도자가 없이 사람의 삽 힘으로 그 북한에서는 질통이라고 합니다. 가마니를 이렇게 삼탱이처럼 조발 이렇게 만들어서 짊어지고선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붓는데 그게 하세월이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따만큼 빵 하고 터지면 그냥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런지 모르니까. 아 느끼는 게 이럴 때 사람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배후에 계시는 누군가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주에서 의주로 또 의주 가서 또 비행장을 또 닦았어요. 그 제트 엔진 뜨는 비행장 의주에 가서 닦고 영변을 걸쳐서 다시 또 안주로 내려왔다가 평양에 내려와 가지고 수용소를 그때서 이제 정전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평양에 내려와 서평양에서 수용소라고 비로소 지붕 위에다가 포로 수용소 이름을 간판을 걸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를 저 만포, 옛날에는 평안북도지만 지금은 자강도라고 합니까? 양강도, 자강도. 그 자강도 만포 시중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끌어올려요, 또 포로들을. 왜 그러느냐? 남쪽에서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올려다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 산중에 가서 집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포로 수용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군인 훈련소라고 그렇게 명칭을 그네들이 붙여놨으니까 뭐 즉각 또 폭격이 오죠. 남쪽에서 정보가 수집이 돼가지고 폭격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폭격을 하는 것이 뭐 우리는 모르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보면 옛날 초등학교가 가운데는 숙직실, 양쪽에는 화장실이잖아요. 그 숙직실에 들어가서 부엌에 가서 엎드리려고 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미 사람들이 꽉 차 그 안에 있어요. 그 숙직실 부엌에 뭐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서 떡 들어가려고 보니까 순간 느낌이 아, 아니구나. 피자. 그래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막 뛰쳐가는데 중간중간에 쫙 하고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그게 정통으로 아주 아주 정확하게 숙직실이 날아갔어요. 그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막 도망을 간 뒤에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33명이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33구를 쫙 눕혀놨는데 느낌에, 제 느낌에, 아, 내가 그때 만일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된 거지.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건가?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이따가 이제 정전회담이 잘 성립이 돼서 이제는 또 포로 교환하는 것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민군 장교가 와서 밤이면, 낮에는 일을 시키고 밤이면 심사를 해요. 그것도 잠 딱 들어서 한 10시, 11시쯤 되면 와 깨워요. 그래 가가지고 눈을 부비고 나가서 너 어디로 갈래? 여기 남을래? 남쪽으로 갈래? 그렇게 물어요. 당연히 뭐 남쪽으로 나가는데 가야 된다 그러죠.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래요. 아, 남쪽은 우리 부모님 계시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가 가야지요. 아, 너 그거 아니야. 왜 가려고 그러냐? 자꾸 묻는 거예요. 꼬치꼬치. 아, 이걸 잠을 재우지 않고 자꾸 물으니 나중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약간 바른 말 하자. 그냥 여기 북쪽에 들어왔을 때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더니 와보니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 그 다음에 군대에서 안 때린다고 그러더니 내가 군대, 내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군대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봤냐, 그게요. 내가 어디서 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뭐 굶 줄이는 사람 없다고 그러더니 거지 없다고 그러더니 내가 평양에서 식당 앞에 거지가 배가 고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장교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래도 지금보다 우리가 그때 가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의주에 가서 비행장 닦을 때에 곡식칼이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정부미라는 거예요. 정부미를 갖다 밖에다 쌓아놓은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는 아직 먹을 양식이 있구나.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괜찮은 때인데 제 눈에는 안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는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이승만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잠을 재우질 않고. 나도 그런다고 그랬죠. 내가 이승만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싫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전방에서 만난자고 그러냐. 아,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여기 군대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는데 왜 또 군대를 나오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이승만이 좋아해가지고 이승만이 나가서 너 전쟁에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겠냐? 나간다고 그랬죠. 그럼 너하고 나하고 전방에서 만난다고 하자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 나 안 쏘겠냐 이게요. 아니 여기서 만나서 장교님과 내가 지금 이렇게 그것은 군관이라고 그래요. 군관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아니 네가 이승만을 좋아해가지고 쏘라 그러면 안 쏘겠냐 이게. 쏘죠. 쏘지. 그래서 내 너 안 보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여기 뭐 식량 많겠다 여기서 먹고 살죠. 살아? 너 같은 거 없어요.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죽음을 가고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죽는 것이구나. 얼마 안 있는데 자출을 하는 거예요. 선발해서 내요. 그 중에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불러서 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때 느낄 때 이제는 내가 죽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내 나이가 17살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모자, 옷, 신발 이런 걸 새로 내주면서 이 사람들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포로 교환한다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우리가 포로가 8만 명이 됐는데 교환된 사람은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 소련 탄광 강제 노동 탄광으로 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방부에 그 말을 했더니 국방부의 연구원이 다시 불러가지고 그거를 전부 해서 한번 제가 라디오 방송에 방송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우리가 들었으니까 또 그 국방연구원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 말을 청취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환된다는 거예요. 포로 교환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북한의 광산, 아오지 탄광, 저 소련 그 탄광.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방송국에서 그걸 찾아갔었어요. 갔는데 전혀 흔적이 없더랍니다. 오래된 사연이 벌써 이것이 62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62년 전이니까 전혀 이제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환돼서 만포 시중에서 열차 이제 그 기차 곱배라고 그럽니까? 거기다 가만히 깔고 돼지 몰아넣듯이 넣어가지고 개성까지 내려온 거예요. 개성까지 내려와서 이제 포로 교환이 되는데 명단을 부르잖아요. 유엔군과 이제 인민군이 이제 실어다가서 놓으면 유엔군 앞에서 명단을 부르죠. 그러니까 박성옥! 예! 그게 딱 모여가지고 교환된 뒤에 이제 이렇게 모이면 제일 먼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자유한 몸이 됐구나.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감격해서. 그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구나. 대한민국 품에 안겼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열차를 타고 인천 가서 인천에서 LST를 타고는 저 통영 앞바다에 있는 섬 용초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4개월 동안을 있었어요. 용초도라는 섬이. 그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중공군 포로들이 거기 수용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교환돼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금방 집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에 우리 중대장 육군 대위예요. 김대위라고 하는 분이 아주 키가 늘씬하게 크신 분이 인물도 잘 생기셨어요. 하루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이 수용소 섬 안에 있는 그 대대 병력을 다 모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은 대의라고 하는 것을 공산주의자 인민군의 앞에서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보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인민군들이 한국은 장교라고 하면 잘 안 보내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여러 가지로 저거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각오하고 나는 한국은 대위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더더구나 그 죽인다든지 아주 저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살려준 거다. 그 소리를 하는데, 아, 나도 대동강 강변에서 안주 비행장에서 저 만포 시중에서 죽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인 신분, 군속이에요. 지금도 국방부의 그 명단에 보면 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속 신분이니까 군인은 군인으로 가고 군속은 민간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나간 곳은 감리교예요. 연당 남면이라고 하는 영월군 남면 연당 소재 연당 감리교회에 나아갔습니다. 나가서 은혜를 받는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을까.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한 뒤에 그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기쁨은 형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피 흘려 주신 그것이 믿어지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판문점에서 교환돼서 한국 유해군 품에 안겨가지고 애국가를 부른 뒤에 그 기쁨보다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확신이 설 때의 그 기쁨은 그때 기쁨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렇게 한 뒤에 나와서 부풀러 무슨 산천 흐르는 물 이런 걸 볼 때 옛날에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환경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믿지를 아니했어요. 형님 네 집에 같이 있는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너 예수를 믿으려면은 제사에 절을 할래 안 할래 대두가 돼요. 딱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면 너 죽어야 되겠다. 도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죽이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머니는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이에요. 옛날 분이라 한글을 모르고 지나신 분이죠. 그 어머니 보고 예수를 믿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산제를 지내고 선왕당 모이고 절간에 가고 무당한테 가고 뭐 하여튼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는 믿지만 나는 아니야. 너는 믿어도 나는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머니를 믿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옛날 노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집에서 일을 하면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하는 거죠.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책본에 던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일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 소낙비가 많이 오면서 장마가 졌는데, 소를 먹이기 위해서 꼴을 베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지게를 짊어지고, 낯을 지게다 꼽고 산으로 가려고, 야! 이 비 오는 데는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산에 꼴을 베러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비가 오는데 뭐 그렇게 가! 그러니까, 예. 주일날이라고 놀고, 비 오는 날이라고 놀고, 언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그 비를 한참 막고서는 그냥 풀을 한진 잔뜩 비워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 예배당에 가십시다. 그때 그래 가자. 그렇게 나오셔서 예수를 믿는데요. 아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셔요. 그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마음이 변하니까 또 그런 그 뭐 있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어머니가 소갈이병이 있습니다. 젖이라고 하는 거죠. 소갈이병. 그 소갈이병이 이 젖이로부터 배를 움켜잡고 아프다고 그러면요. 새벽 4시 달기 울어야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나으신 거예요. 하여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글 모르셔도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는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 같은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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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로 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알아서 떠듬떠듬떠듬 하는 이 성경을 읽으시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이 그때 믿지 않으니까 지금 뭐 나중에도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형님들 식구에게 전도를 하셔야죠. 알았어. 돌아가실 때 형님들 식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들도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도 오길 바란다. 그러시고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얘들아 너희는 가자 나는 기도하다가 이제 자겠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를 하다 옆으로 툭 쓰러졌네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가지 느낀 적인 것은 저 김천에서 경상도 그때 한창 부흥성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분의 그 엔 장로님 이분이 무슨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전시해 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보더라고요. 방 조그마한 방 안에다가 그분이 출생으로부터 쫙 부흥성회한 모든 걸 해 놨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는 거 하니 운집되어 있는 많은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뭔 금을 건었는데 성령의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만기 거기 그려져 찍혔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탁 볼 때 아니 성령님은 영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아니 카메라에 잡히다니 이건 뭐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부흥성회를 별로 참여를 안 했어요. 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사랑 침례교회를 오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송호 집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게 눈에 비친 것은 뭔가 하면 그때 학원 강사로 있었는데 세무서를 간다는 거예요. 그 왜 세무서를 가느냐 그러니까 가 세금 내려고 그래요. 아니 얼마나 많이 받는데 아이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네. 그때 우리 송호 집사가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착한 양심을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목회가 끝난 뒤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속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제가 이쪽 인천을 여길 와가지고 있는데 한 번 또 얘기한 거로 어휴 서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고 그래 알고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또한 지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좀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착한 양심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착한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이 믿음의 행로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